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서 그네 제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예. 마지막 구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이 여기 내가 경멸이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문맥적으로 봐서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오늘 문맥을 통해서 그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분에게 존경을 드린다, 경외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질문으로 말합니다. 의문형으로 말하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의문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다시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2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조상의 집에 그것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쓰였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벨리알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사단을 가리켜서 벨리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홉니와 비느하스죠.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들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오레곤에 그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 목사고시와 장로고시 또 강도사고시 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시 보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늘 제가 이렇게 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불렀을 때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저도 강도사 보시를 볼 때가 있었고 또 목사 고시를 볼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은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아내와 결혼했었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회에 가면서 그 고시 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 가는 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이 됩니다. 이번에 그 장로고시를 보시는 집사님들이 그 플로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하셨나 봐요. 그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노회 모든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앞에 서서 목사님들이 무작위로 질문을 합니다. 거기다 답변을 해야 돼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는 것도 제대로 답을 못하죠. 근데 질문이 그런 게 나왔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떨어셨는지 아는데도 이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잘 답변을 하시고 이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오갈 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망치로 딱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다른 교회 장로고시 보시는 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리더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선교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개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직분자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온 총신 신대원에 가면 그 입구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 교훈이 써 있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의 교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교훈에 다섯 가지가 써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신자가 되라. 둘째가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쓰여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신자가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그걸 보면서. 왜요? 신학교는 누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먼저 신자가 되라. 먼저 예수님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아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사도, 목사도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도 장로도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믿어요. 사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직분자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구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에요. 경멸히 여기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더라.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고 나머지 부위는 백성들이 먹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그 자기들이 가져가야 돼서는 안 되는 재물들에 손을 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도 자기가 손을 대어서 갈취를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삼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맨날 뭐예요? 오늘도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 내일도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 내일 모레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 맨날 그것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었겠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를 멸시하여 다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다 갈취해버립니다. 심지어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아주 사악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죄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었던 것이죠. 구약에는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재물을 죽여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전가되어서 나의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제사 행위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멸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걸 깨달아야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 제사까지도 멸시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직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엘리 제사장들처럼 되어버려요. 그렇죠? 멸시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큰 은혜인데 그 직분이 계급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그 직분이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에 그 교회 매매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매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고 팔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만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어떤 데는 간혹 가다 보면요, 교인들도 사고 팔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났는데 교인은 몇 명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몇 천만 원 내지 몇 억을 가지고 오시면 다 인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사신 분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돈을 자기가 냈으니까 악착같이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직분이 권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직분이 계급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나 중심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날마다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수고한다라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그 원어 그 기본형을 보게 되면 그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처소에서 명령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의 그 가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보게 되면 3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을 거래요. 노인이 없는다는 얘기는 다 젊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죠. 다 젊어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가문에 무시무시한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 마음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한 장만 넘기셔서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을 불러서 다시 엘리 가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다시 전달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진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엄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겁게 들으세요? 아니면 가볍게 들으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의사가 하는 말을 더 무겁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십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내 손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라고 말해요. 그렇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손과 발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손과 발을 찍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범죄할 때 그 눈을 뽑아버리셨습니까? 대충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멀쩡하죠? 우리 교회는 다 사지 멀쩡하신 두 눈 그냥 다 뜨고 계신 분들밖에 안 계시죠? 네. 대충 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는 온몸을 살리기 위해 지체를 자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이 온몸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위의 일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이 암이 온몸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유방을 잘라버립니다.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발이 썩어져 가요. 발이 썩어져 갈 때 온몸을 살리기 위해 그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의사의 말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엄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손발을 찔러버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눈을 뽑아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뽑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손발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육체의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를 했는데도 음욕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석을 보면서 회개했대요.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실제 어떤 사람은 여자를 보고 자꾸 음욕을 품으니까 두 눈을 뽑아버렸대요. 근데 뽑아버려도 음욕이 자꾸 올라오더래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암에 걸리면 위를 잘라버리지 않느냐? 암에 걸리면 그 암덩어리를 잘라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잘라버릴 정도의 단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손과 발과 눈은 나와 떨어질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그렇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손과 발을 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을 뽑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복종시킨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무겁게 여기세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대요?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줘요. 시편 91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높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삶.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학자들은 대개 한 12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나이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막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산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이거 세상 물정 모르고 이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혹시 얘가 교회, 너무 교회 안에만 지내다 보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좀 세상에 나가서 좀 세상 물정도 좀 알고 세상적인 경험도 쌓고 세상적인 지식도 쌓고 세상에 좀 잘 적응해야 되는 건 아닌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만 자라났어요. 세상은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만 알고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 자라매 중요합니다. 이따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사무엘상 4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니라.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예, 감흥이 없, 이게 대단한 말이, 대단히 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알아봤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대단한 말이냐?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열두 지파가 통일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파마다 알력 다툼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에 한 번도 통일됐던 적이 없었는데 사무엘의 말만큼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회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 적응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높이신 겁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말해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부모와 같이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요. 왜 다른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세대죠. 사사시대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시작되었고 이제 마지막 그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엘리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이 팽배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여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죠. 사무엘이 점점 자랐대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19절에도 몇 절이죠? 19절에도 보면 3장 19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소망 없는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결국에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을 가리켜 그렇죠? 예표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또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품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